VOA 세계 뉴스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은 나노기술 분야에서 양자점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화학위원회는 4일 올해 화학상 수상자로 문지 바웬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와 루이스 브루스 미국 컬럼비아대 명예교수, 미국의 나노크리스털 테크놀로지사 소속 알렉세이 예키모프 씨 등 3명의 과학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양자점은 원자의 구조는 변하지 않으면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른 색깔의 빛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화학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견은 앞으로 나노기술 분야에서 형태를 구부리거나 휠 수 있는 플렉시블 전자기기, 초소형 센서와 더 얇은 초박형 태양광 전지 개발, 그리고 암호화 양자통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현재 평면 스크린, 발광 다이오드 램프 및 외과의사들이 종양 내 혈관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색상을 구현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화학상 수상자 3명의 명단이 공식 발표되기 수시간 전 명단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위원회 측이 실수로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주도해 발의한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216대 반대 210표로 가결했습니다. 해임안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208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동료의원들의 해임안 가결로 물러나게 된 것은 미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해임안 통과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쉽진 않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지지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연대를 통한 해결을 도모했던 자신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통과된 2024 회계연도 임시예산안과 관련해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해 이를 통과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발의됐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메카시 의장의 해임으로 하원의 입법활동이 중단되면서 또 한 번의 셧다운 시한이 다음 달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은 신속한 후임 의장 선출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서방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과 전화회의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정상 및 프랑스 외교장관 그리고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들과 다자 전화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전화회의를 열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탄약과 무기체계 제공, 중요 기관시설 보호를 위한 방공망 강화, 그리고 겨울철에 대비한 에너지 기관시설 복구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통과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의회의 신속한 새 예산안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의회가 승인한 자금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두 달가량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짧은 기간 동안의 지원 지체도 전장에서는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하루 사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소재 우크라이나군 장갑 차량 수리시설과 쿠피안스크 지역의 무기고 등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준비 중인 스웨덴의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관련 논의를 했다고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토비아스 빌스트램 스웨덴 외교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국과 유럽의 파트너십과 양국 간 굳건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통화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위한 막바지 준비 사항에 대해 검토했으며 블링컨 장관은 빌스트램 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웨덴의 지속적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882년 유럽의 스페인에서 건축을 시작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건물은 건축 기간만 140년이 넘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정 성당인데요. 이제 이 성당의 6개 중앙탑 가운데 5개가 완성됐고 최종 완공 시점이 2026년이 될 거라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스페인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하고 디자인했다는데요. 그가 사망하던 1926년까지도 교회의 10에서 15%만이 지어졌다는군요. 1930년 스페인 내전 때에는 가우디의 설계와 모형 대부분이 파괴돼 중단됐다가 남아있는 자료와 재구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래 디자인을 재구성했는데요. 1390년 동안 139년 동안 불법으로 지어지다가 2019년에야 바르셀로나 시의회에서 건물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역경을 겪기도 했습니다. 건축기간만 140년이 넘으니 완공해도 새 건물은 아닌데요. 오래된 건축기간이 말해주듯 교회의 규모와 외관은 매우 웅장하고 화려해서 이미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요. 2010년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축성하기도 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이름의 의미는요. 아기 예수와 어머니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남편 성 요셉의 성스러운 가족, 성가정이란 뜻이라는데요. 건물이 완공되면 18개의 거대한 원추형 첨탑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형상이 되는데요. 이들 첨탑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사복음서 저자 그리고 12명의 사도와 성모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이 성당은 약 1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데요. 172.5m 높이의 예수탑이 완공되면 161.53m 높이인 독일의 울름 성당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밀키트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미국 워싱턴 DC는 지금 10월 4일 수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18도에 화창합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북한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는 아침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최고기온 8에서 23도 예상합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9도 예상합니다. 개성은 9도에서 19도, 신의주 7도에서 19도, 중강 3도에서 17도, 함흥 8도에서 23도, 원산 10도에서 22도, 청진 10도에서 18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2도에서 낮 최고 13도로 예상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하루 종일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만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하루 종일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3m, 먼바다는 1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유럽연합 EU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U는 이를 위해 먼저 이들 기술을 둘러싼 위험에 대해 평가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를 경유해 리투아니아로 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폴란드 내 검역을 생략하기로 세 나라가 합의했습니다. 인도가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들을 대거 줄이라고 요구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미래 핵심 기술 보호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계획을 내놨네요.
네, EU 집행위원회는 핵심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돼 영내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3일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먼저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네, 자, EU 집행위가 지정한 핵심 기술이 뭔가요?
네, 모두 네 가지인데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AI, 양자 그리고 바이오 등입니다. 집행위는 앞으로도 몇 가지를 더 이 핵심 기술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뭐 역시 많은 나라가 최근에 역점을 두고 연구 개발에 뛰어든 기술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기술은 지정학적 경쟁에서 핵심이며 EU는 이 영역에서 경기장이 아니라 직접 뛰는 선수가 되길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EU 집행위가 이런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위는 이들 4대 기술은 기술 보안이나 기술 유출과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도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술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집행위는 비교적 개방된 EU 영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정하기 전에 일단 EU 회원국들이 즉각 이 4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가장 민감한 산업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또 기업들과 이를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미 직면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먼저 파악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위는 또 이른바 관심 국가들이 만일 이들 기술을 군사적 목적이나 인권 유린에 사용한다면 이를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방금 관심 국가를 언급하셨는데 EU 집행위가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건가요?
네, 집행위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이 위험 평가가 특정한 제3국에 집중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EU 관리는 위험 평가가 국가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 요소라면은 아무래도 중국을 염두에 둔 말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중국이 자국 안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악용할 수 있는 이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최근에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티에리 브레튼 EU 영내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해당 조처가 중국을 넘어서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국가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이 서방 나라들이 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국가 안보와 경제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처를 속속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네요.
네, 미국이 지난해 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나 이 AI 칩을 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선보였습니다. 미국이 또 반도체 장비 강국이죠.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제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곧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할 거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 이 서방 세계에서는요 기술 보호뿐 아니라 중국과의 그 이른바 디리스킹 문제도 현안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방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교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겪은 뒤에 디리스킹, 즉 중국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EU가 전기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 회사들이 만든 전기차가 EU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네.
EU 집행위는 이 중국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 보조금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중국 상무부는 EU가 이번 조사를 개시하면서 중국 측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고 또 충분한 증거나 유효한 협상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EU가 최근에 기술 보호나 디리스킹 등을 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EU 회원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EU는 때때로 인권이나 국가의 경제 개입 문제 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지만 이 중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정리하는 건 선택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합의가 나왔나요?
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최근에 합의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폴란드를 거쳐 리투아니아로 보내서 발트해에 있는 항구에서 반출할 때 이 폴란드 안에서 실시하던 검역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안에서 검역을 생략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검역이 없으니까 이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폴란드에서 리투아니아 쪽으로 더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합의로 이 자국 농산물을 더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 검역이 모두 생략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폴란드를 거쳐서 도착하는 이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항구에서 검역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이 발트해 쪽 항구가요, 우크라이나가 자국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대체 경로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트리키에와 유엔 중재로 이 러시아와 체결했던 이 흑해 곡물 협정으로 이 흑해 항구들에서 곡물을 반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근에 갑자기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수출길이 막혔는데요.
네.
그래서 농산물을 다뮤브강을 따라서 루마니아 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육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EU 회원국들로 보내 그곳에서 농산물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를 포함해서 몇몇 나라하고 갈등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몇몇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이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EU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네, EU가 이 조처를 인정해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중순에 이 조처가 효력이 끝났는데요. 그런데도 세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폴란드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폴란드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네.
이 문제 탓에 두 나라 사이가 매우 껄끄러워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이 수입 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폴란드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이 폴란드를 거치는 이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들어가 있는 화물을 아예 밀봉을 해서 폴란드 시장에 풀리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리투아니아 쪽 항구로 보내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 합의 내용이 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더 빠르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이 곡물 가격을 둘러싼 양국 사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가 캐나다 정부에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들을 대거 줄이라고 통보했다는 소식이죠?
네, AP통신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도 관리를 인용해서 최근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도 정부가 자국에 배치된 캐나다 외교관 41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 대사관에 외교관이 한 60여 명 정도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3분의 1만 남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두 나라가 상대방 외교관을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서 양국이 자국 주재의 고위 외교관을 맞추방했고요. 여기에다가 인도가 이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후에 인도는 이 자국 주재 캐나다 외교관들이 캐나다에 있는 자국 외교관들보다 많다면서 이 캐나다 외교관들을 줄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두 나라가 이렇게 외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도계 캐나다인 살인 사건이 사단이 된 거죠.
네, 인도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 이 하디프 싱 니자르 씨가 지난 6월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한 시크교 사원 밖에서 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이 사건에 인도 정부가 연관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두 나라 사이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네, 살해된 니자르 씨가 인도 쪽에는 껄끄러운 존재였죠.
네, 니자르 씨가 이 인도 내 시크교도들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이른바 칼리스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네.
시크교도들은 이 분리독립을 위해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유혈 항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인도 정부 탄압으로 이 항쟁은 분쇄됐고 이 과정에서 저명한 시크교 지도자들을 포함해 수천 명이 사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망한 니자르 씨가 이 테러리즘과 연관돼 있다고 비난해 왔었습니다.
네, 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니자르 씨 사건에 인도 정부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죠.
네, 트뤼도 총리가 지난달에 의회에 나와서 이 사건에 인도 정부 쪽 요원들이 연관됐다는 믿을만한 의혹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네, 자 어떤 근거로 캐나다가 니자르 씨 암살에 인도 정부가 연루됐다고 말하는 건가요?
네, 앞서서 한 캐나다 관리는 AP통신에 한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해 자국 주재 인도 외교관들을 감시한 결과에 일부 근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캐나다 정부가 아직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트뤼도 총리가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한테 직접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인도에서 열렸던 이 주요 20개국 이 G20 정상회의에서 트뤼도 총리가 모디 총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해당 의혹을 언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트뤼도 총리가 이걸 나중에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인도 정부가 격분하면서 이 갈등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는 자신들이 이 암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터무니없고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는 그러면서 캐나다가 이 칼리스탄 분리주의 운동과 연관된 테러 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와 인도 정부, 캐나다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인도 정부 측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살해된 니자르 씨가 참여한 이 칼리스탄 운동이 아직도 영향력을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칼리스탄 운동이 현재 정치적인 영향력은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북부의 펀잡주나 해외 시크교도 공동체에는 아직도 동조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케빈 맥카시 미 하원 의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8월 미국 노동시장에서 구인 건수가 96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약 70만 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년 새 가장 높은 월간 증가 수치입니다. 전미자동차 노조 파업이 18일째 이어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직원 500명을 추가로 일시 해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아,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전격 해임됐군요.
네, 미 하원이 3일 맥카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208명 전원이 이에 찬성표를 던졌고요. 공화당 의원들도 8명이 여기에 찬성했습니다. 의회에서 하원의장 해임안이 발의된 후에 실제로 투표가 실시돼 해임까지 된 것은 미국 의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자, 이날 해임 결의안이 어떻게 해서 표결에 붙여지게 된 것이었나요?
네, 전날 공화당 강경파인 그 맷 게이츠 의원이 메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이후 하루 만에 표결이 실시된 겁니다. 게이츠 의원은요, 임시 지출안 통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그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요구한 그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의 동결 등 그런 해당 내용을 담은 임시 지출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게이츠 의원은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있다면서 지난 2일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단번에 해임 결의안이 통과될 걸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한 게이츠 의원조차도요, 첫 투표에서 과반의 표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메카시 의장도 해볼 테면 해보라 라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표결 후에 메카시 의장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메카시 의장은 나는 내가 믿는 바를 위해 싸웠다면서 나는 계속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또 하원 의장을 뽑는데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이 메카시 의장의 해임이 결국 소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건데요. 사실 지난 1월에 메카시 의장이 선출될 때 이미 강경파 의원들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1월 메카시 의장 선출 투표 당시에 무려 14번이나 통과에 실패한 뒤에 15번째 투표까지 가서야 겨우 이것이 통과됐습니다. 당시에 메카시 의장은 의원 단독으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한 뒤에야 겨우 의장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강경파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메카시 의장이 너무 큰 양보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우려가 결국 현실화했습니다.
네, 자 이번 메카시 의장 해임에서 주목해볼 또 다른 이야기가 민주당의 움직임인데요. 앞서 로이터통신이 향후 정책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메카시 의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는데 결국 해임안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보도에서요, 메카시 의장이 지시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취소하는 등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협상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 메카시 의장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의 결론은 해임안 찬성이었습니다. 앞서 메카시 의장은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도 합의한 바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메카시 의장이 그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해임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이 해임이 되면서 하원 의장제를 지금 공석이 됐습니다. 누가 임시 의장을 맡게 되나요?
네, 공화당의 패트릭 맥켄리 의원이 임시로 이 하원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맥켄리 의원은 하원에서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메카시 의장을 지지해왔습니다.
네, 뭐 임시 하원의장 뭐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하원의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새로운 하원의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언제쯤 이 선출 투표가 이루어질까요?
네, 복수의 공화당 의원들은요, 로이터통신에 그 새 하원의장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0일에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임 하원의장에 대한 투표는요, 11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물망에 오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네, 아직 유력하게 꼽히는 인물은 없지만 여러 가지 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게이츠 의원이 이번에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새 하원의장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던 그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대표가 우선적으로 꼽히고요. 또 공화당 수뇌부의 일원인 톰 에머 의원도 여기에 거론됩니다. 그 밖에 짐 조던 법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강경파에 속한 바이런 도널드 의원 등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메카시 의장 해임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 들어보죠.
네, 백악관은 의회가 신속하게 신임 하원의장을 선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의장직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서 미국 권력 순위 3위의 주요 인물인 만큼 공석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백악관이 새 하원 의장이 속히 결정되길 바라는 게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예산안 때문입니다. 의회는 지난달 30일 그 정부 셧다운 마감 시한을 단 몇 시간 남기고 아주 극적으로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다음 달 17일까지 45일짜리의 그런 한시적 예산안인데요. 본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임시 지출안을 두고 이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해서 결국 하원 의장까지 해임해버린 상황에서 공화당이 본 예산안 마련해서 민주당에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오는 11월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은 미국의 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네, 노동부가 3일 미국의 구인 건수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구인 건수는 961만 건이었는데요. 다우존스가 전망한 880만 건을 훌쩍 넘는 겁니다. 특히 앞선 7월과 비교할 때 거의 70만 건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10인 미만의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낸 구인 건수가 8월 전체 구인 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간 규모 사업체 역시 소기업에 의해서 꽤 많은 구인 건수를 차지한 가운데 대기업의 구인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어느 부분에서 구인 건수가 많았는지 좀 보죠.
네, 가장 많은 구인 건수를 기록한 부문은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인데요. 50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금융 및 보험 부문에서는 9만 6천 건, 그리고 주와 지방정부의 교육 부문에서의 구인 건수가 5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현재 실직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 수는 1.51개입니다.
네, 이 노동시장에서 구인 건수가 많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는 노동 수요가 높다는 것, 이 바꿔 말하면 각 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인데요. 결국 노동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시장이 과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사업장에서는 더 경쟁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노동시장 과열 반기지 않는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입니다. 연준은 특히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노동시장의 과열 상황을 경계합니다. 과열된 노동시장이 물가 상승을 압박하기 때문인데요. 방금 노동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서 임금이 올라간다 그렇게 설명했죠.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장 입장에서는 올라간 임금 때문에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것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연준의 판단입니다.
네, 지난해 이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요, 연간 물가 상승률이 9%를 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3월 구인 건수를 보면은, 1200만 건 넘기도 했습니다. 구인 건수는 이후 줄었다, 늘었다, 이것을 반복했고요. 지난 4월, 1000만 건대에서 그 5월에 900만 건대로 내려놓은 이후에 1000만 건대 이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8월에 이 구인 건수는 앞서 석 달 연속 줄어든 뒤,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어서 연준이 이번 자료에 대해서 경계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지난 8월 연설에서 이 과열된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반응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나요?
네, 통화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정합니다. FOMC 회의는 1년에 총 8차례 열리는데요.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달에 열렸고 여기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입니다. 그리고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여기서 금리 인상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 제너럴 모터스 GM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사상 첫 동시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었는데요. GM과 포드가 직원을 대거 일시 해고했네요.
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2일 중서부 공장 네 곳에서 포드는 이 오하이오즈 라이마에 있는 엔진 공장과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스탬핑 공장에서 총 330명을 일시 해고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오하이오주 파르마에 있는 금속센터에서 130명, 그리고 인디애나 마리온 금속센터에서 34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총 500명에 가까운 직원이 일시 해고된 겁니다.
네, 두 제조업체가 왜 일시 해고를 결정한 건가요?
네, 파업 때문에 그 일부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노조는 지난주 미시간주에 제너럴 모터스 랜싱 조립 공장과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포드 공장으로 파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 막판 양보로 이번 파업 확대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노조가 그동안은 이 표적 파업을 이어갔었는데 점차 파업이 확대되는 모양새네요.
네,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에요, 이 수익률이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미주리주 GM 공장과 그리고 미시간주의 포드 공장, 또 오하이오주의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달 22일부터는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의 그 38개 부품 공급 센터로 그 파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파업 참가자 12,700명에서 약 5,600명이 추가로 파업에 들어간 건데요. 이번에 또 한 번 다시 한번 파업을 확대한 겁니다.
네. 자, 파업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해고 통보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달 제너럴 모터스는 파업으로 인한 그 부품 부족으로 캔자스주 페어팩스에 있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약 2,000명이 무기한 해고됐고요. 포드도 지난달 미시간주 공장의 직원 600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또 스텔란티스도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거의 370명에 달하는 직원을 일시 해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전미 자동차 노조하고 회사 측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미 자동차 노조는 2일 제너럴 모터스 측에 그 새로운 계약서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도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이 새로운 계약서에 상당한 격차가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또 이 스텔란티스 측과도 그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노조는 향후 4년간 40%의 임금 인상과 주 4일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회사 측은 이런 요구가 무리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노조는 지난 1일 밤 마감일 직전에 이 볼보 그룹의 맥트럭과 4천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잠정적으로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는 임금 대폭 인상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이 여전히 비준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또 상당수의 근로자가 일자리까지 잃으면서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앤더스 이코노믹 그룹은요, 파업 첫 2주간의 총 손실을 총 39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근로자 피해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 3억 2,500만 달러, 그리고 세계 제조업체의 손실 1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공급업체 손실 12억 9천만 달러, 여기에 자동차 판매자와 소비자의 손실 12억 달러를 이렇게 나뉩니다. 또 JP모건도 2일 이 리서치 노트에서요, 이번 파업으로 제너럴 모터스의 1억 9,100만 달러, 그리고 포드의 1억 4,500만 달러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선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순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부통령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을 보좌해 다양한 역할을 맡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통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oday, John Fitzgerald Kennedy lives on in the immortal words and works that he left behind.
1963년 11월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의회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당시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원 표결 결과가 찬반 동수일 때 결정표인 한 표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연방헌법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각주 선거인단 표를 모아 집계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최종 공포하는 절차도 진행합니다. 현재 부통령은 대통령의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789년부터 오랫동안 부통령의 주 임무는 상원을 주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직의 성격은 주로 입법부 관련 직이었던 것에서 20세기 중반 행정부의 직책으로 극적으로 변합니다.
The country needs every ounce of its energy to restore itself. The costs of government all assessed upon the people.
워런지 하딩 대통령 재직 기간 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 부통령은 대통령이 강요회의에 초청한 최초의 부통령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들이 입법 과제 수립에 점점 더 열중하는 가운데 부통령들에게는 행정부 안에서 추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부통령들은 연방의회에서 행정부를 대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합니다. 또 외국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급 대표로 활동하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른 많은 역할도 수행합니다. 린든 존슨 부통령 때부터 모든 부통령은 백악관 옆에 있는 행정동에서 넓은 공간을 사용하며 그들의 영향력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참모들과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1969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부여하고 사상 처음으로 백악관 안에 부통령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기 월터 F. 먼데일 부통령은 대통령 조언자로서의 부통령 역할을 크게 확대했고 대통령과 매주 오찬을 함께하는 전통도 만들었습니다. 이후 미국 부통령들은 계속 행정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부통령 지위와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단면을 여러 방면에서 바꿔놨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늘어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한 미국의 식생활 변화.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요식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여겨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식사 장소가 식당에서 집으로 변한 겁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주일에 집에서 5번 이상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는데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분위기에 더해서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도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들 집에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미국인들이 요리하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구운 빵 사이에 소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여러 채소와 함께 소스 등을 넣어서 먹는 고기 겹빵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해먹는 또 다른 음식은 메쉬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튀김과 그릴드 치즈도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그릴드 치즈는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구워낸 음식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식재료를 사는데 얼마나 쓸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번 식료품점에 들릴 때 쓰는 평균 비용은 약 155달러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240달러가 드네요. 집 요리의 동반자, 밀키트. 집에서 요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산업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에 묶음을 뜻하는 키트를 합친 것으로 식사 묶음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시의 설명 들어볼까요?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건데요. 20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고 메뉴마다 딱 필요한 재료가 정량이 준비돼서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자,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돼지고기 볶음을 해 먹는다고 해볼게요. 어떤 식재료가 필요하죠?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등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마트에 가서 각각 필요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야 하는 건데요. 밀키트 서비스는 한 메뉴를 주문하면 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법까지 담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했습니다. 밀키트 직접 시켜볼까요? 앞서 언급한 헬로프레쉬를 비롯해서 홈셰프, 에브리플레이트, 블루에이프런 등 미국에는 많은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헬로프레쉬에서 주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이 헬로프레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메뉴 계획을 선택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메뉴인지 아니면 채소 위주의 메뉴인지 혹은 이 조리 시간이 짧고 쉽게 조리 가능한 메뉴인지 등 그 6개 항목을 정할 수 있게 해뒀네요. 식사할 인원을 선택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받아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2번 받아보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약 90달러가 나오네요.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하니까 주별로 가능한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도 보이고요. 치즈버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마늘 버터 소스에 볶은 이 새우 파스타와 호박, 토마토, 피자 등이 보이네요. 저는 첫 배달로 치즈버거와 새우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 주문하면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자, 큰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는 메뉴별로 봉투가 나뉘어서 재료가 담겨있네요. 먼저 치즈버거입니다. 양파와 감자, 빵, 고기, 그리고 마요네즈와 케첩 등의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봉투도 볼까요? 자, 다른 봉투에는 스파게티 면과 새우, 그리고 레몬과 마늘, 파마산 치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조리법도 들어있네요. 조리법에는 조리 순서대로 방법과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게 제작도 있습니다. 밀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한식. 미국 대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들어서 한식 전문 밀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한식 전문 밀키트 업체 중 한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한식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돌 육개장과 차돌박이 배추 전골, 또 마포 돼지갈비와 함께 치킨 데리야끼, 고등어 조림, 크림 파스타, 김치전과 무생채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비용은 $145입니다. 또 다른 한식 전문 밀키트 홈페이지도 들려볼까요? 이 업체는 한번 주문하면 여러 메뉴를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메뉴를 받아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삼겹살 볶음이 $17 하고요. 궁중떡볶이는 $18입니다. 떡만둣국은 $19, 그리고 닭볶음탕은 $17 하네요. 한식 전문 밀키트 사업을 하는 맥스 씨는 이 한식 반찬 사업의 경우 서양식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끝나는 거지만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밀키트라는 게 손님들이 조금은 식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밀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정체 국면을 맞았고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요인 등이 더해져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시범적으로 시켜본 밀키트 있었죠?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함께 식사한 가족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줬는데 그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집밥 경제, 특히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그쯤 된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s very handsome. Do you know how old he is?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Really? I heard he's much younger than Amy.
It's hard to tell sometimes. He has that mature vibe.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t looks brand new.
제가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존에게 물었더니 대략 40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Give or take.
조금 더하거나 빼거나 아주 작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이죠.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그는 대략 40살 정도로 보입니다.
Give or take a few years.
몇 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그런 말이죠.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나는 이 코트를 20년 정도 입었습니다.
Give or take.
거의, 대략, 다른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죠.
About, approximately, roughly, odd.
오늘 대화에서는 40살 정도로 보인다.
Give or take.
Give or take으로 표현했습니다.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He looks about 40 years old. Approximately 40 years old. Roughly 40 years old. He's about 40-odd years old. Give or take.
거의, 대략, 대충.
Give or take.
자, give or take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s very handsome. Do you know how old he is?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Really? I heard he is much younger than Amy.
It's hard to tell sometimes. He has that mature vibe.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t looks brand new.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 만나봤어요?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네, 데이빗의 생일 파티에서 봤어요.
Do you know how old he is?
그의 나이를 알아요?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대충 40살 같이 보여요.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그건 그렇고 코트가 멋진데요. 한국에서 샀나요?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네, 이 코트는 대충 20년 정도 됐어요.
It looks brand new.
새 것 같습니다.
Brand new.
새 것, 신제품, brand new라고 합니다.
This coat is brand new. It's brand new.
오늘 대화에서는 신상이 아니라 20년 정도 된 코트죠.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이 코트는 대충 20년 정도 입었어요.
Give or take.
대충, 대략, give or tak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met Amy's new boyfriend?
Yeah, I saw him at David's birthday party.
I heard he's very handsome. Do you know how old he is?
He looks 40 years old, give or take a few years.
Really? I heard he's much younger than Amy.
It's hard to tell sometimes. He has that mature vibe. Anyway, that's a really nice coat. Did you buy it in Korea?
Yes, I've been wearing this coat for 20 years, give or take.
It looks brand new.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give or take
대충 대략
give or take
give or take을 사용해서 대화 만들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켄드에 take my breath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aw the fire in your eyes. I saw the fire and I'm looking through your eyes. You tell me things you wanna try. I know temptation is the devil in disguise. You risk it all to feel alive. Yeah. You're offering yourself to me like sacrifice. You said you did this. Hold on to your time.